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웹사이트 바뀌어진 거 보셨습니까? 교회 웹사이트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는데요. 뭐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유길박 장로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새로운 그런 이 웹사이트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웹사이트에 그 사진을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올리는데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어떤 분 앞에 인사를 하는 거를 사진을 찍은 걸 올려놨어요. 그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때 너무너무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그렇게 정중하게 드렸는데 다른 거 이렇게 보시느라고 못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되어지시고 또 불편한 것, 또 힘든 것, 그런 모른 것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죄가요,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윤리나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런 문제만이 죄가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래서 죄의 그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가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 하는 것이 뭔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교리, 우리 교회 기본교리 99페이지 외우기도 쉬워요. 거기 보니까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넓은데 그 죄가 가져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그러진 형상을 회복시키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대의 소망 3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려? 조물주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파괴된 형상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속성은요, 이 얽어매는 거예요. 이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굴레에 씌어져 있다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속성은 얽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이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인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인가? 그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인가? 그 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은 해방의 날이에요. 그렇죠? 해방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과 축제 그것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죄의 속박에 관한 그리고 해방된 것에 관한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가 경험을 하고 나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의 기념일이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썼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말할 때 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세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게 법이니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향력.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영향력, 세력. 그렇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영향력.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가 될 줄 알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절을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빨리 고칠 줄을 몰랐어요. 제가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이 속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죄의 무엇에서? 굴레에서, 속박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안에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고마운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부부 간에요. 처음에 이렇게 결혼해서 살 때는 너무너무 고맙고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요.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산다고요? 네, 정 때문에 산대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굴레에 있는데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하비 콕슨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강연을 하고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과 그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말씀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타 종교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독특성,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축제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 기독교는 잔치를 하는 축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 축제, 축제라는 말에 여러분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뭔가 하면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종교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차별성이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러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도 나오고 무교절, 오순절, 또 뭐 대속죄절 뭐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여러 절기를 명절이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신약 기자들이 명절이라 그랬어요. 명절. 근데 그 영어로 보면은 명절을 뭘로 번역을 했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명절을 절기를 페스티벌이라 그랬어요. 페스티벌. 그 페스티벌 그게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로 번역한 거예요. 페스티벌이 뭐예요?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예? 그게 바로 축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기를 예수님께서는 큰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큰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큰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에서 해방시켜준?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안식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간 세상 삶을 살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버렸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정말 나를 다시 한번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벗겨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께서 다 생각을 하시고 오셨겠지만 저는 정말 저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사돈의 팔종까지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와, 정말 저도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3분의 1이나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한국에 그 중에 사돈 팔종까지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선교사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목사님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요. 야, 저는 그때요. 참 성경책이 이렇게 위험한 책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저 인생이 바뀌어졌고요. 저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아, 정말 성경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책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가 다니엘서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 이렇게 된 거 있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가요 아주 너무 이렇게 좀 조그만한 교회니까 교인 수가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 미국 그 아가나 하이츠라는 그 조금 이렇게 산 언덕에 있는 미국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지하실에 그 미국 교회에서 물론 우리 안식일 교회죠. 교회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그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재놓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방을 하나 딱 이렇게 커튼을 치고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단상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아가나 하이츠 그 미국 그 SDA 교회 목사님과 저녁에 영어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영어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일거양득이잖아.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성경절도 저보고 외우라 그러고 영어로도 좀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이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얼굴 면적이 좀 넓으신 분이 환하신 분이까지 이렇게 되신 분인데 아이 그분이 우리 이제 그 이 밑에 커뮤니티 센터 그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파틀락도 거기서 하고 화장실도 거기 있고 뭐 모든 것이 원룸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는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영어 공부 시간에 영어로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천천히 말하니까 이제 저도 알아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고 바깥에 있을 때는 농담도 잘하고 얼굴도 굉장히 밝은 것 같고 웃기도 잘하고 그런데 교회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요. 그래서 아이, 나도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조금 오래 공부하신 그때 이제 이성민 장로님께서 그분은 영어를 잘 하시는데 우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초신자들 몇 분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그분이 이제 좀 도와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아마 그분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죽으심을 생각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들으시더니, 아이,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부활은 잊어버렸어요. They forgot resurrection.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이 간단한 얼굴도 크신 분이 눈을 동글방하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 부활은 잊어버렸나요? 하는 그 말이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안식일 교회 그때 당시에 처음이니까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회 문을 딱 나갔을 때하고요. 그 문 하나 차이인데 참 그게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문만 딱 열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예배가 딱 끝나버린다든지 그러면은요, 180도로 바뀌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축제의 인생을 살지 못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 될지 모른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쁘십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니까 찬양하니까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샘물치듯이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아,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제가 막 크으,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집사님이 듣고, 오늘 목사님 기분 좋으신 모양이죠. 아니, 당연히 기분 좋죠. 안식일인데. 그렇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인데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기쁨의 부활의 그 회복의 해방의 그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 무엇을 베푸는 것? 잔치를 베푸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제일 첫 번째 시작하면서 그의 기적을,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첫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은 분명한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축제의 삶을 사는 것, 기쁨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정말 죄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잔치처럼, 정말 축제의 장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맞나요, 여러분? 이 마운틴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 바깥에 있을 때는 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아이고,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좀 이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곳이지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은요, 자꾸 무뎌져요. 무뎌지는데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한 그 마음이 가슴 속에 벅차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계속적인 그런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렇죠? 파도 하나가 밀려와서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면 또 다른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고 계속 고난의 연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정했어요. 그렇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해설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그 해방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제일 첫 번째 사역에 참여하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답을 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좀 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흘 되던 날. 이 요한복음 2장에 사흘이 되던 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흘이 되는 날. 여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흘째가 되는 날, 되었던 날. 그날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을까요? 공장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아, 땅을 무철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했어요. 과목을 내어라. 그렇게 명하니까 땅에서 뭐가 올랐어요? 아이고 이거 우미 트고 막 사기 트고 해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은 특별한 축복받는 날이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생명이 샘솟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어떤 날에 했는가? 사흘째 날에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아마 이 날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런 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무엇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여집사님은 교회의 꽃이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100%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 자리는 축제의 자리죠. 거기에 무엇이 떨어졌는가 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와, 당시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혼식 이제 잔치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닫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축제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축제의 인생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축제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 가지를 꼭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축제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십시오. 그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십시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정말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대요. 왜 청함을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까?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 잔치에 이 연회장 이 혼인 잔치에 그 모든 일들을 오르가나이즈하는 그런 장으로 계신 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와 어떤 친척간으로 연관이 된 그런 집안이 혼인 잔치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그 연회를 주관하고 하니까 예수님도 초청을 했을 것이다. 첫 번째 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이모도 그곳에 와 있었는데 그 이모가 다른 성경절에 보면 살로메로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여동생이 살로메였는데 그 살로메가 요한의 어머니니까 요한의 결혼식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2장이 시작되면서 2장 앞에는 무슨 장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2장 앞에는 1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안드레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 이름이 뭐예요? 아, 나다나엘이에요. 그렇죠? 나다나엘은 이 다른 기록에 보면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요. 바돌로메. 그래서 바돌로메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만 탁 나타나고 그 후에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21장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또 나다나엘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보면은 21장 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근데 이 갈릴리 가나는 지금도 조그만한 도시지만 그때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한 200호 정도밖에 안 되던 아주 조그만한 소도시래요. 그래서 그 소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 잘 알 만큼 그렇게 조그만한 도시인데 아니 아주 유명한 청년, 똑똑하고 키도 아주 고수성 선생님처럼 훤칠하게 크고 잘생겼고 그런 나다나엘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구 제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까 어쩌면 그것이 탑핑 뉴스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동네는 동네 잔치니까 결혼식이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래 우리 동네 이 청년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서 그 메시아라는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선생을 좀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초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아, 예. 없다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설명했겠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어요.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축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극복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 인생을 사는데 그 축제 인생이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축제 인생이 아닐지를 몰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고 정말 전복될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구주를 주님으로 모시고 마음에 마음속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이 신학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뭐 실천을 뭐 이름을 어렵게 갖다 붙였는데요.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거는 믿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재직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 정말 오랜 동안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한 사람도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그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까?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십니까? 그것을 초청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정은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이것이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엘렌 지 화이트하고 이렇게 그 집안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을 했는가? 나는 하루의 일과를 앞에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 텐데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화할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결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너무나 말에 실수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된 결정을 내가 너무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분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선지자께서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은 정말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요, 기도의 역할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의사가 이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럼 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왔지?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사 앞에 나왔으면은 우리가 제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야 진찰하고 그 부분을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초청을 하셨다면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히 아뢸 때 우리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뭔가 하면은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 잘 아실 거예요. 교회정은 사건에 있는 걸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집에서 그대들의 가정에서 밤과 아침에 기도하라. 그대들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기도로서 영혼을 하나님께 상달시켜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것이었다. 조용하고 열렬한 영혼의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며 성소에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간합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요. 이제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 이렇게 부어라. 그게 물을 하인들이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물을 뜯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을 갖다 줬다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하인들은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 등장을 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면은 한번 기뻐해 보세요.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세상 끝까지. 그러면은 한번 증인이 한번 돼 보세요. 전도하라 그러면은 너무 말 듣지 안 듣지 말고 안 듣지 말고 예, 안 듣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순종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요. 이성적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기 제가 10절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읽으면은 포도주라고 하니까 또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만들었냐, 포도주를 만들었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는 그런, 음료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꼭 알코올이 안 들어가도 예수님은 기쁨을 주는 음료를 만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기쁨보다도 그 나중의 기쁨이 어떻다고요? 더 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도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하시면은 우리의 기쁨이 지금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형편은 이렇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제의 신앙삶과 지난주의 신앙삶과 이번 주의 신앙삶 지금이 더 좋아지고 기뻐졌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더 좋아진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되는데 그 해방의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